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추수감사절 휴일을 맞아 해외에 파병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랄라고 리조트에서 휴일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복무하는 미군 장병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장병들에게는 매우 용감하고 훌륭한 전사들이며 지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 상황을 크게 돌려놨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와의 싸움에서 계속해 승리하고 있다며 이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들 장병들이 본국에 돌아와 대규모의 세금 감면과 고공행진하는 주식시장,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따라 받게 될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베이징 디아오 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회담 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한중 두 나라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며 각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함께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담을 다음 달에 개최한다는 데 확인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23일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8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정부 당국은 이날 난가르하루주 잘랄바드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했고 공격은 전직 경찰 간부 집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들은 해당 경찰 간부의 지지자들로 이 간부의 복직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곳은 없습니다. 이번 공격은 난가르하루주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가 소속 대원 15명을 참수한 것을 VOA가 확인한 지 얼마 안 돼 발생했습니다. 한편 이날 조지아 군인 3명이 탑승한 차량이 아프간 수도 카불 북부에 위치한 지역에서 자살폭탄 공격을 받아 다쳤다고 아프간 당국이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로버트 무가베 전 짐바브웨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면책특권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은 23일 무가베 전 대통령이 자진사퇴함에 따른 조건으로 면책특권을 부여받았다고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가베 전 대통령은 짐바브웨에서 여생을 마감하길 원하고 망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가베 전 대통령이 짐바브웨 국내에서는 안전을 보장받는 방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머슨 음란가구와 전 부통령이 24일 대통령에 공식 취임할 계획입니다. 음란가구와 차기 대통령은 23일 성명에서 짐바브웨 국민에게 평화를 유지하고 보복성 응징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짐바브웨를 37년간 통치했던 무가베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 그레이스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려 시도하다 지난 15일 군부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했습니다. 이후 자진사퇴 형식으로 지난 21일 권좌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로힝야족 난민 송환에 합의했습니다. 초틴 스웨 미얀마 국가자문역실 장관과 무하무드 알리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은 23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로힝야족 난민 송환을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송환 방식과 조건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에 사는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은 미얀마군의 탄압을 피해 지난 8월 이후 방글라데시에만 60만 명 이상이 이주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미얀마 정부군의 로힝야족 탄압을 인종청소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2일 성명에서 증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은 인종청소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미국 법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은 증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준입니다. 11월 23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자신들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조치를 비난한 것과 관련해 이는 북한이 거듭 테러를 저지른 데 따른 결과라고 반박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무책임하고 도발적인 행동은 이웃나라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들을 압박하기에 한결 수월해졌다고 앤서니 루지에로 전 재무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평양은 오늘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낮 기온은 1도입니다.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0.5에서 2.5m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테러 지원국 지정 조치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거듭 테러를 저지른 데 따른 결과라면서 다른 악의적 행동들과 일치한다고 반박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테러 지원국 재지정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The secretary determin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DPRK has repeatedly provided support for 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
캐티 아담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2일 북한이 이번 결정을 엄중한 도발이며 난폭한 침해라고 비난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다는 게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외국 땅에서 암살에 연루된 것이 이런 판단의 근거라는 설명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미국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차단한다는 미명하에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며 그 결과에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테러 지원국 지정을 불법, 무법의 특대형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미국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이에 대해 테러 행위는 북한의 보다 광범위한 위험스럽고 악의적 행동과 일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These terrorist acts are in keeping with the DPRK's wider range of dangerous and malicious behavior. This action notifies the American people.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테러 지원을 제어하고 북한을 국제 외교와 무역에서 더욱 고립시키는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인들과 국제사회에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애덤스 대변인은 아프리카의 친북국가 앙골라가 19일과 20일에 북한 노동자 154명을 내보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최대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끊는 것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모든 나라에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국제사회를 위협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대화를 원하지 않는 건 북한이라면서 다자적 또 독자적 대북 압박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의 무책임하고 도발적 행동은 이웃나라들은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가한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실은 22일 북한을 테러 세력으로 규정한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에 공감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북한의 행동을 바꾸고 평화적 해법 마련을 위한 협상의 길을 열도록 국제사회와 압박 강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일 정부도 북한이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유럽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중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옛 소련 국가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통한 평화적 진전을 지지하지만 북한으로부터 그런 의도를 보여주는 어떤 신호도 못 봤다고 밝혔습니다. 리투아니아 외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에 대한 입장이 달라진 게 없다며 북한에 스스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영내 긴장을 악화시키고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며 세계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행동 역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리투아니아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함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도 북한의 의무 준수를 압박하기 위한 안보리 제재를 보완하고 보강하는 독자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덴마크 외교부 마리트레인 대변인은 지난 9월 11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지지하며 10월 16일 유럽연합이 통과시킨 대북 제재 조치들 역시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덴마크가 필요하지 않은 북한 여행은 하지 말라는 임시 여행 자제 권고를 지난 9월 도입했다며 현재로선 이 같은 권고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여행 자제 권고에는 외국인 여행객이 다른 나라에서는 위법이 아닌 행동으로 인해 북한에서 체포된 경우가 많다는 경고와 지난 9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를 언급했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원비어는 지난 6월 의식불명 상태에서 석방됐지만 엿새 만에 사망한 바 있습니다. 핀란드 외교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미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대신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자 만장일치로 채택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엄청난 위반이라는 데 유럽연합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와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를 계속 지지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에 포함된 압박 방안을 소개하면서 난민을 제외한 북한 국적자들의 노동 허가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스위스 외교부는 미국의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과 인적 교류를 제한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자국민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국적만을 근거로 외국인들의 접근을 거부하지도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주재 타이완 경제문화대표부는 미국의 테러 지원국 지정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북한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지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노력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네, 유엔군 사령부는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북한군 병사 망명 사건과 관련해서 이 북한 측이 두 차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사는 과거에는 북한 측과 회담을 열어서 위반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지금은 회담 개최는커녕 항의 통지문 발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윤국한 기자.
네.
저 먼저 북한군 병사 망명과 관련해 북한 측이 위반한 정전협정 내용은 어떤 겁니까?
예, 유엔군 사령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잠시나마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는 두 차례의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사의
예.
이런 결론은 사건 당시에 피세헤로 TV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예. 북한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어떤 조항을 위반한 건가요?
정전협정에는 쌍방은 모두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비무장지대를 향해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감행하지 못한다는 조항과 특정한 허가 없이는 상대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에서 북한군 추격조의 행위는 이 두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예. 그러면 정전협정 위반 문제는 어떻게 다루게 됩니까?
예, 사안에 따라서 유엔사가 항의 통지문을 보내거나 북한 측에 장성급 회담을 요구해서 정전협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항의하고 또 사과를 요구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북한 측과 이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논의는커녕 이 항의 통지문을 전달할 수단조차 없다고요?
맞습니다. 이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제재결의 2094호를 채택하자 정전협정에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예, 북한은 그에 앞서 2009년에도 정전협정 무효화를 주장했고요.
예.
이후 지금까지 유엔군 사령부와의 장성급 회담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난해 2월에는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반발해서 판문점 통신 채널을 폐쇄했는데요.
네.
이 때문에 확성기 이외에는 북한 측에 정전협정 위반에 대한 항의를 전달할 수단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은 오랫동안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예, 이 국제법상 정전협정은 전쟁의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단지 군사적 교전 행위만을 중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25 한국전쟁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64년째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다만 일시적으로 중단된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예.
북한은 1950년대 후반부터 줄곧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정전협정 안에 이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조항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협정문에는 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당사국들이 정치회의를 소집해서 남북한 모두에서 외국 군대의 철수와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들을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예.
하지만 1960년대에서 80년대 냉전 시대와 이후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따른 정세 아래서 평화협정 체결이 고도의 정치 안보 문제로 떠오르면서
예.
사실상 논의가 막힌 상태입니다.
평화협정 체결이 정치 안보 문제로 떠올랐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예,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남한에서의 주한 미군 철수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정전협정에 교전 지역 내 외국 군대 철수에 관한 조항이 있는 점을 겨냥한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평화협정이 한반도 안보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
그에 앞서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과거 북핵 협상에서도 주요 쟁점이었죠.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지난 64년 동안 무력 도발 등 정전 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예.
반면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협정 논의의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성명은 회담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고 명시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북핵 문제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평화체제 논의도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해설에서는 판문점 북한군 망명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거진 불안정한 정전 상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이어서 21일에는 재무부가 중국 기업과 북한 기관 등을 대거 제재 명단에 추가했죠. 이 새 조치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고 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김영남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제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좀 짚어볼까요?
네, 중국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먼저 단둥 커와 경제무역회사와 단둥 샹어 무역회사, 단둥 홍다 무역회사가 제재됐는데요. 재무부는 이들 회사들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6억 5천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북한으로 수출했고 1억 달러어치를 북한으로부터 사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중국 국적자도 한 명이 포함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단둥 동위안 산업을 운영하는 순수둥이 자신의 회사와 함께 제재 명단에 올랐는데요. 순수둥은 약 2,800만 달러어치의 물품을 북한으로 판매했다고 재무부는 밝혔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제재 대상에 포함된 중국 회사들 이름 앞에 모두 단둥이 들어가는 게 흥미로운 점이군요.
네, 이번 제재를 통해 중국 랴오닝성의 단둥이 북중 교역의 사실상 거점이라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북한과 5억 달러의 교역액을 기록했던 홍샹그룹 역시 단둥을 중심으로 운영됐었습니다.
예.
이들 단둥의 기업들은 무연탄과 철, 철광석 등 광물은 물론이고 노트북 컴퓨터와 자동차, 전기 기계 장치 등을 북한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앞서 홍상그룹 언급하셨습니다만 중국 기업이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제재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과거 홍상그룹은 미 법무부에 기소가 된 데 이어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올랐었고요. 지난 8월에는 단둥 주청금석회사와 이 회사 운영자 치유펑이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예.
또 6월에는 중국인 순웨이와 리홍리, 다이렌 글로벌 유니티 쉬핑이 모두 북한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제재 대상이 됐고요. 그 밖에 중국은 아니지만 올해 초부터 발표되는 재무부 제재 명단에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재무부가 발표한 제재의 공통점은 단연 중국이 연관돼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 등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국적자를 정조준하거나 북한이 제재 회피를 할 수 있도록 도운 중국 기업 등이 제재됐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되진 않았다 이런 평가도 있네요.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중국 단둥은행의 미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전격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금융범죄단속국이 주의보를 발령하는 형식이었는데요. 물론 미국의 금융망 접근이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예.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단둥은행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금융권 제재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중국은행도 없는 실정이고요.
예. 자, 또 이번 제재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해상을 봉쇄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북한 선박 20척이 제재됐고 또 이들 선박들의 소유 회사들이 모두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이번에 제재된 선박 20척 어떤 선박들인가요?
주로 석탄을 실어 나른 것으로 보입니다. VOA는 지난해 북한 선박들이 중국 석탄 항구를 자주 드나드는 모습을 포착했었는데요.
예.
이때 자주 보이던 선박들이 대거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올해 2월 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올해 9월 북한산 석탄 수입이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전면 금지되는 등의 영향으로 이들 선박들은 올 한 해 공해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선박들을 제재한 주체는 미국인데 중국이 이런 미국의 독자 제재를 함께 동참해서 이 선박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뭐 중국을 드나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제재한 선박과 달리 미국이 독자 제재한 선박들은 과거에도 중국을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었습니다.
예.
따라서 중국 정부가 이번 20척의 입항을 굳이 막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 선박들은 과거 주로 석탄을 실어 나르지 않았습니까?
예.
석탄 수입이 전면 중단된 현 시점 이들 선박이 중국으로 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재무부가 이번 제재를 발표하면서 흥미로운 사진도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 선박 두 척이 서로 물건을 옮기는 듯한 그런 장면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진에는 조선 금별무역회사 소유의 선박 레성강호가 다른 선박에 물건을 옮겨 싣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선박에서 선박으로 환적을 하는 행위는 지난 9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 위반입니다.
예.
해외 자산 통제실은 북한이 선박 간 환적을 자주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환적 화물은 원유일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이 찍힌 장소도 확인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사진의 각도로 볼 때 상공에서 찍힌 것만큼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위성이나 무인기 등을 이용해 선박이 물건을 옮기는 모습을 포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미국 정부가 이번에 이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이후에 재무부에서 제재가 나왔고 또 앞으로 추가적인 제재들도 예고되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북한에 대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사실을 발표하면서 추가 제재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이때 추가 제재가 2주에 걸쳐 나올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예.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가 더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남 기자와 함께 미 재무부의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나라들을 압박하기 한결 수월해졌다고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진흥재단 선임연구원이 밝혔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여전히 할 일이 많으며 따라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추가 압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실 산하 국제부 국장 등을 역임한 루지에로 연구원은 재무부와 국무부에서 북한과 이란 제재를 담당했는데요. 함지하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은 미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 등으로부터 이미 강력한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테러 지원국 지정이 추가적으로 어떤 벌칙을 가할 수 있습니까?
Well, I think the most impactful part of the state sponsor of terrorism determination is that
테러 지원국 지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들을 밀어붙이기가 더욱 쉬워졌다는 점입니다. 북한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고 어쩌면 외교관들을 추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평판 측면에선 북한이 수단, 이란, 시리아와 나란히 테러 지원국에 포함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을 공개해 수치심을 준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군요.
There are certainly other things that would be affected by it in the sense that
물론 이번 테러 지원국 지정에는 다른 영향을 끼치는 조치들도 존재합니다. 미국인은 북한의 테러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요. 그 외에 가해질 수 있는 제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재 조치는 이미 다른 제재 프로그램을 통해 부과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테러 지원국 재지정이 왜 특별한 건가요? 이미 대북 제재가 여러 경로를 통해 부과된 상태라면 말이죠.
Well, you know, I think the reason to determine that North Korea i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is because they are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건 북한이 실제로 테러 지원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떤 행정부라도 미국인들에게 북한이 테러 행위를 지원한 건 명백하다고 솔직하게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 영향력은 미미할 수 있지만 미국이 상대하는 정권의 실체를 미국 정부가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테러 지원국 지정 발표 이후에 재무부가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강력한 제재 이행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높이겠다는 미국 정부의 더 광범위한 노력과 행동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테러 지원국 지정 시점도 적절했다는 거군요.
Yes, yes. I mean, I've seen some suggestions that, you know, now that we haven't had missile tests for 2 months.
네, 그렇습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가 두 달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거나 긴장이 완화됐다는 등의 조언은 저도 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지정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북한은 자국 병사가 민주적이고 자유가 있는 한국으로 국경을 넘어간다고 그에게 총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하든 미국 대통령을 비난하든 상관없이 북한은 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다고 긴장이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지속하는 활동 중 눈에 보이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가 9년 전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한 건 실수였다고 보시나요?
Yes, yes. North Korea should not have been removed from the state sponsor of terrorism list in 2008. There was no evidence that North Korea had stopped its activities.
그렇습니다. In fact, we 북한은 2008년 테러 지원국에서 제외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당시 북한이 핵 활동을 중단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었습니다. 단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명확하죠. 북한은 자신들이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08년 이후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는 북한이 테러 지원국이 아니고 그럴 만한 증거도 없다고 했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2014년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북한은 사이버 활동을 통해서 소니 영화사를 해킹했습니다. 영화 한 편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은 잊고 있지만 영화 상영이 강행되자 북한은 9.11 테러와 같은 공격을 미국 영화관에 가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건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돼야 할 여러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세컨더리 보이콧과 같은 조치에 가속도가 붙진 않겠습니까?
Well, I think there is value in putting more pressure on China. I think that the sanctions that came the day after the state sponsor of terrorism were
중국의 압박을 더 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 발표 이후 하루 만에 나온 제재 역시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중국 회사가 연루돼 있고 북한은 중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연결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제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데 있어 할 일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미국의 외교 활동이 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일 발표된 재무부의 제재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Yeah, I mean there's different definitions of that, but it's certainly targeted at companies that are facilitating North Korea's sanctions.
그렇습니다. 물론 세컨더리 보이콧에는 여러 정의가 있지만 이번 제재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용익히 하는 회사들을 겨냥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중국을 겨냥한 제재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활동을 계속하는 중국을 경고하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2주 후면 대북 제재의 수위가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제재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직 가할 수 있는 제재가 남아 있나요?
Well, there's certainly more we can do. You know, it's clear that North Korea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특정 분야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은행들 중에는 북한의 제재 회피와 연관된 곳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제재된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겁니다. 당분간은 조용하겠지만 아마도 미국의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부터 다시 어떤 조치가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할 수 있는 건 많습니다. 현 대북 제재는 미국이 이란에 가한 제재 수위에 근접하지도 못했습니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공간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입니다.
재무부의 대북 제재 성명에는 이례적으로 북한 선박 두 척이 공해상에서 서로 화물을 옮기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제재 위반 행위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You know, part of the way that you target the shipping sector of North Korea is that we have to identify what that sector looks like. And so I think
북한의 운송과 관련된 분야를 겨냥하려면 우선적으로 그 분야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야를 밝혀내기 시작하는 노력은 좋게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분야에 실제로 제재를 가해야 하고요. 또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북한 물품이 거래되는 항구와 사업을 지속하거나 금융관계를 맺을 경우에 미 금융권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자산까지 동결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북한과 거래하는 선박에 대한 검색이 늘어나고 이런 절차에 대한 피로도도 높아질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루지에로 연구원으로부터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의 효과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과 탈북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대북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는 당초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 국민들을 납치하고 자국민들을 노예노동에 이용하고 주민들에게 온갖 가혹행위를 자행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지적입니다. 숄티 대표는 북한인권운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고무됐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그런 압박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미국이 지난 200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북한이 테러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그동안에도 다양한 테러 지원 활동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 일가 정권은 중동 지방에서도 활동이 아주 활발하고 올해는 Otto Warmby의 사건도 있었고 선교사들을 납치해서 저형한 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테러 지원국이라는 게 뭐 틀림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테러 지원국 재지정에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경제 제재 유무와 상관없이 테러를 지원하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고위 간부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외화를 조달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마영의 미주 탈북자 선교회 회장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님의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국제 인권 활동가로서 그리고 또 선교사로서 강력하게 그거를 지지합니다.
마 회장은 그동안 국제사회와 미국이 계속 경고했지만 북한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테러 지원국 지정을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보다는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김혜성 씨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이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북한 당국자들이 전전긍긍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각 방면에서 미국의 압력이 수그러드는 게 아니고 더 강해진다고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씨는 북한 당국자들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주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탈북자 제임스 리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뭐 이전부터 원래 그렇게 지정이 돼서 계속 유지됐어야 됐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재가 계속 가해졌어야 되는데 애초에 해제도 하지 말고요. 북한이 뭐 민주화가 되든 뭐 통일이 되든 어쨌든 북한이라는 정권 자체의 실체가 변하기 전까지는 원래 해제되지 말았어야 될 일인데요. 잘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네.
이 씨는 제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외부 세계의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켜 주민들이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면 그 같은 불편은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이 한국의 수험생들이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른바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이 한국의 수능시험은 국가적 높은 관심 속에서 매우 독특한 분위기에서 치러지는데요. 때문에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도 신기하게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수배님께 좋은 에너지 많이 드리도록 나왔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른바 수능을 치러 가는 선배 수험생들을 향해 후배들이 목청을 높여 응원합니다. 후배들은 수험생들을 향해 철석 붙어서 대박나시라며 큰절까지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선배님!
선배님께
대요,
선배님!
네!
바로!
선배님, 수능 대박나세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학생 후배들이 들고 있는 팻말은 인기 드라마 주인공의 대사를 인용해 날이 좋아서 모든 시험이 쉬웠다는 응원 구호가 쓰여 있습니다.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엔 인기 연예인들이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들이 넘쳐납니다.
둘, 셋, 스탠바이, 큐! 안녕하세요, 구구단입니다. 저희 응원 들으시고 힘내셔서요. 시험 꼭 잘 보시고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소코코코코코코코코이 단짝! 달콤한 초콜릿 먹고 시험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잘 풀고 잘 찢으세요!
이 날을 위해 여러분 강하고 낙은 모든 실력 쏟아내고 오시길 저희 B2B 그리고 TVJ가 응원하겠습니다. 진짜 파이팅 하시면서 지금까지
버스웨이 B2B였습니다.
파이팅!
찍는 거 다 맞아라!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후회 없는 시험이 되길 바라면서 날도 많이 추울 텐데 따뜻하게 입고 도시락 단단하게 싸서.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시험이 시작되자 출제위원장과 전문가들을 인용해 올해 수능 수준을 분석합니다. 수험생 어머니들은 교회와 절 등 종교시설을 찾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험장 부근의 거리는 소음 통제로 어느 때보다 조용합니다. 전국의 수험생 59만 3천 명은 이날 치른 수능시험 결과에 따라 원하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탈북민들은 이런 한국의 대학 입학 시험 표정을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특히 북한에서 8년간 교원을 했던 최정윤 씨는 온 나라가 수능에 시선을 집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합니다.
아, 저는 수능에 대해서 가장 인상적인 게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 북한은 김일성이나 그 김부다가 이제 어디 출두하거나 뭐 힘지지도 가거나 그럴 때 이렇게 막 비행기 안 뜨고 차도 뭐 잘 안 다니게 하고 사람도 집안에 다 들어가게 하지만 수능 당일날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그러한 배려를 돌려줬다는 게 그게 제 인상 깊어요. 뭐 출근 시간에 복잡할까봐 대중교통 이용해라, 출근 시간 좀 늦게 잡아주고 뭐 이렇다는 게 저는 비행기도 안 뜨고 뭐 어떤 학교를 막 휴교하고 이런 게 저는 그게 제일 인상 깊고 아 이럴 수도 있구나.
한국에서 다시 교육대학을 졸업한 뒤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 최 씨는 많아야 15% 안팎이 전문대 이상 대학에 진학하는 북한과는 달리 한국은 수험생 다수가 대학에 입학하기 때문에 입시 풍경도 요란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 이상 일반 대학에 진학한 학생 비율은 지난해 70%에 달합니다. 북한 교원 출신인 정은찬 통일교육원 교수는 북한과 달리 한국은 수능을 통해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훨씬 긴장된 분위기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수능은 좀 북한의 수능하고는 좀 다르게 좀 더 긴장되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그 수능 시험을 인생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북한도 그런 관점이지만 특성하게 대학에 가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한해서만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한해서 그 수능 시험이 인생의 여러 가지 중요한 진로를 결정하는 거라 그런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 교사로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탈북민 이시밀 씨는 한국 사회가 너무 학력에 민감한 게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고 말합니다.
수능이 워낙 워낙 일생일대의 어떤 중요한 고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 이 학력을 중시하는 사회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능이 있는 집에는 수능이 한 명이라도 수능 보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온 집안이 뭐 숨소리도 크게 못 낸다 이런 얘기가 있고 TV도 못 보고 뭐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수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가 그 학력, 대학 이런 자격증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것이 너무 좀 보기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평가하는 기준이 당연히 자격증도 포함되고 하지만 자격증이 곧 능력은 아니잖아요.
북한에서 김일성 학 등 역사를 가르쳤던 엄현숙 서울통일교육센터 전임 강사는 남북한 대학 입학시험에 각각 장단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3이나 고1부터 모든 스케줄이 다 그 시험에 맞춰 있고 학원 가도 심지어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정답을 맞힐 것인가로 올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이 내가 볼 때는 그것이 그렇다고 바람직한 그러니까 시험만을 바라보면 바람직한 방법인데 그 나이대의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학습 형성 능력을 볼 때는 그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나 그렇지만 사회라는 게 경쟁력을 키운다라는 측면에서 일찌감치 그런 연습을 했다라는 거는 나중에 나의 진로라든가 나의 이렇게 어떤 경쟁력 높이거나 하는 데서는 참 좋은 경험을 한다,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우리 쪽은 그런 기회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 이렇게 어떤 경쟁 세상에 던져지고 나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할 수 있으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그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학생이 우수한 부분도 있지만 따라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잘 접목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대부분의 교사 출신 탈북민들은 한국의 수능 문화가 유별나지만 공정한 경쟁이란 측면에서 북한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남북한 학교 문화를 교사로서 모두 체험한 최정윤 씨는 누구나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는 게 한국 시험 제도의 강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본인 실력이면 수능만 다루면 일단은 대학 입학의 길은 넓잖아요. 근데 북한은 대학 입학 문이 너무 좁아요. 내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만약에 이제 출신 성분이 안 좋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순위에서 밀릴 거고, 내가 아무리 기능성대 가고 싶어도 당연히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준 성분이 안 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또 특히 여기는 지방 사람이라고 해서 서울대 오는 게 뭐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북한은 대체로 보면은 그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경우에 주로 평양시내에서 많이 가고 출신 성분이 많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저 같은 평민 자녀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그 제일 좋은 대학 여기 같은 서울대학 맞먹는 그런 대학에 입학의 기회가 너무 좋아요. 너무 적어요.
한국의 수능은 적어도 편견이 없고 공정하게 성적순으로 뽑는다는 게 큰 매력이란 겁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대부분 한국 정부와 대학이 편성한 제외 국민 특별 전형에 따라 수능 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만 갖추면 대학의 평가로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탈북민은 수능을 치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나 의대 등 일부 특별 전공을 원하는 학생들은 수능을 치러야 입학할 수 있습니다. 또 일단 대학에 입학한 뒤엔 특별 대우 없이 다른 한국 학생들과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북한에서 대학 진학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한 이시밀 씨는 수능이 일부 제도적 문제가 있긴 하지만 누구나 공평하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북한에도 속히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누구나 이제 마음만 먹고 일단 본인이 원하는 조건이 형성되면 누구나 수능에 도전해서 원하는 대학에 도전을 하잖아요. 그것이 너무 부러웠고 우선 수능이라는 제도 자체는 부정적인 점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이 부러워서 북한도 모든 사람이 뭐 나이나 성별, 어떤 출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그런 수능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중국 국영 항공사인 에어차이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양행 노선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고려항공의 운항 편수도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어차이나가 20일 비행편을 마지막으로 베이징 평양 노선 운영을 멈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에어차이나 공보 담당자를 인용해 이번 결정이 수요 부족 때문이라면서 언제 운항이 재개될지 알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에어차이나는 지난해에도 11월부터 평양행 노선인 CA121편과 돌아오는 CA122편의 운항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운항 중단 역시 겨울철 비수기에 따른 승객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었습니다. 항공기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레이더 24에 따르면 에어차이나의 평양 노선은 올해 3월 27일에 재개됐습니다. 이후 평양 마라톤이 열렸던 4월 중반까지 한시적으로 주 3회 스케줄로 운항이 되다가 이후 2주간의 휴식기를 거쳐 5월 초부터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항공편을 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어차이나는 이달 20일까지 편도를 기준으로 총 60회 운항 기록을 남겼는데 매월 1, 2회 결항을 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운항 중단 조치가 승객 감소에 따른 것이라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광객이 모이는 내년 3월 이후부터 운항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고려항공의 운항 횟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라이레이더 24에 따르면 고려항공은 10월부터 베이징 노선을 기존 4회에서 3회로 줄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려항공은 여름에는 증편을 통해 주 5회 운영을 하지만 겨울에 접어들면서 3회로 간편을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아울러 상하이 노선은 8월 말을 끝으로 다시 띄우지 않고 있고 주 2회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노선은 10월 한 달간 6번이나 결항을 하긴 했지만 11월에 접어들면서 정상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셴양 노선의 경우 결항 기록 없이 주 2회로 꾸준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현재 고려항공은 베이징 3편, 셴양과 블라디보스톡 각각 2편씩 매주 총 7편을 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려항공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최대 10여 개의 해외 도시에 취항했었습니다. 그러나 태국과 쿠웨이트, 파키스탄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면서 이들 나라들로의 운항이 중단됐고 전세계 형식으로 운영됐던 칭다오와 진안, 타이위안 노선은 올해는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또 2014년까지 고려항공이 정기적으로 취항했던 말레이시아의 경우 올해 초 대북 제재결의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국적 항공기의 이륙과 착륙, 영공 통과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흐리고 구름이 많이 낍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1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 2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1도입니다. 수풍 아침에는 영하 7도, 낮 기온 0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4도, 낮에는 영하 4도가 예상되고요. 희천 아침에는 영하 8도, 낮 기온 1도입니다. 황해도도 흐리고 오전에는 눈이 내립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2도. 용현 아침에는 영하 8도, 낮에는 2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3도입니다. 사리온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에는 구름이 낍니다. 함흥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4도. 풍산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에는 영하 8도입니다. 청진 아침 기온 영하 7도, 낮 기온은 1도. 웅기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0도가 예상되고요. 삼지연 아침에는 영하 21도, 낮 기온은 영하 14도입니다.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4m, 서해는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24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추수감사절 휴일을 맞아 해외에 파병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랄라고 리조트에서 휴일을 보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복무하는 미군 장병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장병들에게는 매우 용감하고 훌륭한 전사들이며 지난 3개월에서 4개월 사이 상황을 크게 돌려놨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와의 싸움에서 계속해 승리하고 있다며 이는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와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들 장병들이 본국에 돌아와 대규모의 세금 감면과 고공행진하는 주식시장,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따라 받게 될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2일 베이징에서 열린 회담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베이징 갸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회담 후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한중 두 나라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장관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며 각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함께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회담을 다음 달에 개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로버트 무가베 전 짐바브웨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면책 특권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등 언론은 23일 무가베 전 대통령이 자진 사퇴함에 따른 조건으로 면책특권을 부여받았다고 익명의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무가베 전 대통령은 짐바브웨에서 여생을 마감하길 원하고 망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가베 전 대통령이 짐바브웨 국내에서는 안전을 보장받는 방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머슨 음란가구와 전 부통령이 24일 대통령에 공식 취임할 계획입니다. 음란가구와 차기 대통령은 23일 성명에서 짐바브웨 국민에게 평화를 유지하고 보복적 응징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짐바브웨를 37년 동안 통치했던 무가베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 그레이스에게 대통령직을 물려주려다 지난 15일 군부에 의해 가택연금당했습니다. 이후 자진사퇴 형식으로 지난 21일 권좌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에서 23일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8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아프간 정부 당국은 이날 난가르하르주 잘랄라바드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했고 공격은 전직 경찰 간부 집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희생자들은 해당 경찰 간부의 지지자들로 이 간부의 복직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힌 곳은 없습니다. 이번 공격은 난가르하르주에서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가 소속 대원 15명을 참수한 것을 VOA가 확인한 지 얼마 안 돼 발생했습니다. 한편 이날 조지아 군인 3명이 탑승한 차량이 아프간 수도 카불 북부에 위치한 지역에서 자살폭탄 공격을 받아 다쳤다고 아프간 당국이 밝혔습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가 로힝야족 난민 송환에 합의했습니다. 초틴스웨 미얀마 국가자문역실 장관과 마무드 알리 방글라데시 외무장관은 23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로힝야족 난민 송환을 위한 양해각서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송환 방식과 조건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에 사는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은 미얀마군의 탄압을 피해 지난 8월 이후 방글라데시에만 60만 명 이상이 이주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미얀마 정부군의 로힝야족 탄압을 인종 청소로 공식 규정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22일 성명에서 증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미얀마 북부 라카인주에서 벌어진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은 인종 청소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미국 법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은 증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라크 군 당국은 23일 시리아와의 국경 지역에 남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 잔당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군과 시아파 민병대가 함께 IS가 은실한 지역에 소탕 작전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라크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작전의 목표는 남아있는 IS 세력이 사막 지역에 숨은 뒤 이를 기반으로 추가 공격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